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첫 번째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뒤에가 나오나? 예. 네. 오늘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가족 배경하고 또 출생하고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요. 또 느헤미야의 직업, 또 느헤미야 이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지파는 이제 어디 지파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형제가 하난이라는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지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외경에서 그 성경이 아니라 이제 외경이죠. 외경의 그 마카비라는 데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단순히 이제 유다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유다지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갔던 이제 잡혀갔던 그 지파들이 유다지파, 베냐민 주로 이제 레위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로 봤을 때는 30% 이상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특이하게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파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자신이 이제 나중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좀 잘 드러내지 않는, 이제 성경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역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제 그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것보다는 사역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 재건에 이제 그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어떤 지파를 따지기보다는 연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좀 굉장히 좀 겸손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좀 잘 안 드러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파를 굳이 표현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했고요. 페르시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바빌론 포로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들이 BC 606년에서 586년경에 이루어졌어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대략 BC 454년경으로 이제 그 전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바빌론 포로부터 이제 느헤미야 시대까지 보면 대략 한 110년에서 130~14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로 봤을 때 대략 한 4세대에서 6세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냐 이렇게 포로 몇 세대냐 봤을 때 우리가 뭐 재미교포 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서 한 대략 4에서 6세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4세대인가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면은 그 아마 한 이제 거기에 모르드게 설명이 그 기스의 증손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4세대잖아요. 그렇죠? 증손이면 그렇게 따지는 거 보면 모르드게 다음이나 다다음이니까 4세대에서 6세대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곧 요 안 보인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달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한 130점 4에서 요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대에 굉장히 그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어떤 그 먹는 거 뭐 이런 그 환경 교육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풍족한 그런 환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느헤미야가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잔을 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많은 교육과 또 훈련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빌론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패권이 이제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가고 바빌론이 넘어가면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잖아요. 죽으면 무너지면서 근데 이제 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에 2회에 걸쳐서 귀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서기관 에스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좀 보면요, 에스라서 1장 이제 2절에 3절에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그때 누가 올라갔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 유다,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갔는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이제 11절하고 13절인데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물론 여기에도 뭐 이제 유다나 그 베냐민 지파가 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좀 주축이 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1, 2차 그 귀환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뭐냐? 이 1, 2차 귀환 때 굉장히 많은 이제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귀환을 했는데 거의 그 굉장히 많은 인원, 지금 한 거의 한 7, 80% 되는 인원이 이제 아마 귀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귀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그 이 고레스의 칙령, 그다음에 아닥사스의 칙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남았을까? 가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이처럼 그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안 돌아갔을까? 예,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왜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 예? 예,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하러 가냐. 여기가 천국이오니. 그것도 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 요직, 이제 어떤 그 페르시아의 어떤 뭐 이제 뭐 정치와 경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 국가와 관련된 그런 일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 돌아가지 못한 1차, 2차 귀환에 못 돌아간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르드개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뭐 느헤미야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1, 2차 귀환 이후에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에스더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기는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 우리가 그 에스더기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이제 좀 한 세대 앞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어린 시절 또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스더는 에스라 중간에 역사 1차 귀환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1, 2차 귀환 이후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이제 술 관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대략 나이를 좀 가늠해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됐을 때 나이가 대략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뭐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보다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의 출생은 BC 470년에서 480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BC 470에서 480년경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이고 또 그때 모르드개가 페르시아의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스더 내용을 보면 그 느헤미야가 태어날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날 때 페르시아에서는 이 바빌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그 수산시에 있었죠. 그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막 대우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좀 그, 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 시대에 이제 그 느헤미야의 어린 시절이죠. 이제 어린 시절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쓸 것 같은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이 갔네. 네, 여기 보면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어떤 한 백성이 왕의 왕국에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표현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타국에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하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에스더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지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력하게 하였으며, 예, 여기에 느헤미야 가족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그 아주 어린 시절, 그때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사실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이 페르시아에서 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모든 가족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또 이제 이 하만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과 이제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이제 몰살될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반전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멸시키기로 한 사건이 반대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죽이고 소멸시키도록 한 것이 된 것이죠.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아까 11절 그 앞에 있었네요.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또 그들 즉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모든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아마도 이 일이 그 느헤미야 인상 가운데서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의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사건,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그 높은 권력자가 된 사건, 이것은 아마도 당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회자되고 또 이제 이 어떤 그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안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에스더기 이제 10장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개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저는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우리 여기 김덕표 형제님이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있는지.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가족들이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들 전체가 아마 그랬겠죠. 또한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개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동경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그분의 백성을 이제 돌보심을 어떤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모르드개는 총리의 법관가는 지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치세와 아하수에로 다음 왕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때 아닥사스다 7년인가요? 5년 때 에스라를 보내고 또 20년 돼서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 이제 이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였던 에스더 이 아래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향 유대인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이제 이 그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가족들의 어떤 그 믿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와 그 이제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죄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그 죄에 대한 자백인 것 같아요. 근데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에 이제 흩어진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여태까지는 안 지켜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좀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그런 믿음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쯤 이제는 좀 저희들을 좀 되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때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정도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상태,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좀 잠깐 살펴봤고요.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고대 왕들의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잠깐 그 인터넷을 좀 제가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고대 이제 왕들의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정도 역할이냐 이런 것들 좀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술 맡은 관원은 히브리어로 마시케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과 신뢰를 책임지는 고위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고대 문헌 유물들을 통해서 이 직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이제 왕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이제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왕이 먹는 거를 미리 먹어서 혹시나 누가 독타면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죽는 거잖아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먹는 척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누구하고 또 짜갖고 이거를 또 왕에게 줘갖고 죽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이 가장 가까이 두는 인물 중 하나로 정치적 조언자나 비서관처럼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느헤미야 이름이 그 느헤미 아까도 봤지만 느헤미야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과 씨에 대한 소망으로 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감히 간청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왕자로서 편한 삶을 포기하고 노예와 종이었던 유대인으로 살기 원했던 모세가 중첩돼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술잔을 드는 자로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당시 최강국 페르시아의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해서 왕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간청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혹시 이것을 잘못 간청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지위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도 없이 생활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느헤미야의 출생과 또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음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